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 25장에서부터 보면 뭐 암몬, 모압, 에돔, 이게 다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중심으로 그 유다의 어떤 그 땅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제 나라들이죠. 그리고 블레셋, 유다의 이제 서쪽에 있었던 해안가에 있었던 이제 민족입니다. 그리고 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로, 그리고 또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에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좀 이제 이전 세대이긴 합니다만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지 그 성경에만 율법에만 그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들,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한 국가나 한 공동체가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그러한 어떤 현실이 이제 깔려 있는 또 이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모압, 뭐 암몬, 그다음에 뭐 블레셋, 뭐 두로, 시돈 이러한 그 나라들은 다 그 당시에 팽창하고 있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맞서서 동맹을 맺었던 이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정통의 강자인 애굽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고 이쪽에 바벨론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 지역이 있는 것인데 그 가나안 지역에 이제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애굽과 동맹을 맺고 팽창하는 바벨론에 이제 맞서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하기가 편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지금에 와서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선 말기에 개화를 하는 것이 옳은가, 쇄국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논쟁에 대해서. 당연히 개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개국이 늦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본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뭐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공동체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당을 선택할 것인가, 저 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저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항상 그 인간 사회에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들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결국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결국 이제 모든 세계가 다 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특별한 한 도시 국가였던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적용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몇 구절에 걸쳐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두로에 관해서는 지금 한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이제 예언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의 뭐 애굽이나 이제 바벨론의 이제 버금가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을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두로 왕의 어떤 그 몰락과 심판과 어떤 패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 유배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 이제 구절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표현 또한 한번 살펴보시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무슨 보석들인지는 저도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굉장하게 치장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귀한 존재였는데 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다. 아주 고귀한 존재에서 그 아주 몰락한 존재로 이렇게 너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어떤 이 예언이 좀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주시는 예언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좀 특별히 좀 강조되어 있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 두로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28장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여 신이 아니거늘. 지금 두로의 왕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고귀한 존재고 아주 그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아주 그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그가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 그 조롱거리가 되고 그의 폐망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를 느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는 어떤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만했는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내가 곧 신이고 내가 못할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다의 그 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750에서 800m 정도 그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 그 섬에다가 이렇게 요새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올린 거죠. 가장 높은 곳의 성벽은 한 45m에서 50m쯤 됐다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굉장히 그 이 성을 함락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구에 있는 이제 섬에 이렇게 있는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굉장히 용이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갖 뭐 애굽에서 나는 물자들,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물자들, 혹은 좀 더 이제 올라와서 코카서스나 뭐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물자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뭐 어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나 뭐 터키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뭐 유럽 쪽에 있는 그런 곳과 이렇게 온갖 곳과 이렇게 무역을 하고 또 식민지를 경제적인 어떤 식민지를 개척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부유했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그 애를 먹었던 함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먹었던 이 나라 도시 국가가 바로 이 두로이고 결국 함락을 못 시킵니다. 수년 동안 함락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 워낙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함락을 못 시키고 결국 나중에 언제 함락이 되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수백 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본토에 있는 그 성들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그 성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자재들을 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뚝을 내버려요. 방파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병기들을 갖다 대서 이제 결국 함락을 시키고 그때 이제 두로는 이제 완벽하게 폐망한 도시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쯤 되면 이미 이제 굉장히 쇠락한 별 볼 일 없는 이제 도시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그러한 항구 도시였고 이제 도시 국가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성경에도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데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윗 왕과 친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자를 대주었던 이제 왕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의 동명이인이죠.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성전의 어떤 기둥을 세우는 데에 어떤 좀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죠. 역사에서는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토적이고 어떤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국가라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는데 유명했던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가 있고 이 페니키아가 나중에 이제 멸망을 이제 그 이 두로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식민지가 이제 하나 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르타고가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이제 다투지요. 거기 포이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이제 이 두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참 해상 무역이 굉장할 때는 뭐 안 누빈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의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뭐 영국 앞바다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메리카 대륙에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를 축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무역을 통해서 여러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물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해주고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산출되는 물자들을 다른 나라에 공급해주는 이제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이 두로 출신의 드로아 시돈 출신의 그 저기 왕비가 있죠. 누굴까요?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철저한 우상숭배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들이 아마 지금 이제 그 두로를 향한 어떤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비중 있는 그리고 많은 양의 구절을 할애하여 비중 있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어떤 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같은 곳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남유다의 유민들을 노예로 이렇게 잡아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노예로 파는 일에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이 이제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아주 이제 그런 이제 존재들이 될 수 있겠죠. 이들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랄까요? 또 혹은 이들의 그 어떤 그 부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 2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2절을 보면 이 당시에 이 두로가 거래했던 이렇게 품목들과 그리고 이제 그 품목의 어떤 상품들의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2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스에서는 이제 무엇을 거래하는가?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다시스에서는 이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수입해다가 다른 곳에 파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녹그릇을 이제 그 했고 14절에 도갈마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말이나 군마와 노새를 또 이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드단 사람들하고는 상아와 박달나무를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이제 좋은 품질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또 취급을 하고 이 다메섹 시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하고는 헬본 포도주, 헬본은 이제 아마 헐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마 이곳 그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이 이 헬본 포도주만 마실 정도로 질이 좋은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어디 뭐 보르도 지역의 뭐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그리고 워단과 야완이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는 길삼하는 실로 이제 그 뭐 가공한 새 길삼하는 실로 이제 물품을 거래하고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이제 거래를 했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고관들은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이 두로에는 이제 없는 물자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하고 심지어 뭐까지 취급하는 겁니까? 노예까지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아주 넘쳐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제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야 우리는 마치 하나님 같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유통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거래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래의 어떤 중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니 우리의 어떤 그 통제 밖에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긍심 어떤 그런 교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28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실까요? 그래서 28장에 3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던 다니엘이라기보다도 이제 고대의 어떤 지혜자의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던 어떤 사람의 어떤 전형 같은 이제 이름입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두로 왕에 대한 이 두로 지역에 대한 26장에서 28장까지 이 예언이 저에게 이제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예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대의 그 최강국이었던 제국들에 대한 어떤 예언들.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듯이 페르시아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케도니아, 그리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로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권력으로 모든 어떤 세계를 통합하고 정말 신처럼 일컬어지는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이제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로는 이 군대나 어떤 칼이나 창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역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장사로, 경제력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어떤 중요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경제력이 굉장히 세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요. 좋은 뜻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걸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셔서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해결 못할 거는 하나도 없어. 이 돈이면 결국 인간사는 결국 돈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야. 결국 돈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야.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야라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인데 바다 위에 그 섬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을 내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이방인을 들어서 너를 죽일 텐데 너를 수장시켜 버릴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할 수 없겠죠.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성전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스라엘 국가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여야 함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를 이 현실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인간 본성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죄악의 깊은 심연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어떤 질문,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만들어내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도시 국가인 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떤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역사적인 전개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의 이면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건 더 깊은 이해로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서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그 두로라고 하는 부유한 국가의 저 교만과 오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깊은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어떤 죄악성, 죄성의 어떤 깊은 뿌리, 10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걸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님께서는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여기 또 한번 엄중하게 선포가 되죠. 나의 말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반드시 폐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선지서들은 약간 판타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선지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역사적 현실로 주어져서 그리고 역사적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게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애초에 최초로 들었던 독자들의 이 상황, 이 청자들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두로가 폐망할 거라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벨론이 폐망할 거라고요? 애굽이 폐망할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좀 건재하고 있는 저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요? 아, 그건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하는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살았던 회의주의자라면, 저 같은 회의주의자라면 그렇게 아마 반발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죠. 그 일이 실제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랍니다. 자, 두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신약에도 이제 복음서에도 좀 나오고 지명이 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그 흥미롭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심하게 박해했던 최초의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자, 무슨 일 때문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는지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 그렇죠, 뭐 섬이니까, 항구 도시니까 이제 전체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이렇게 일종의 수입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 헤롯 왕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그러니까 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에게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설득하여 우리 헤롯 왕과 화목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라고 이제 아마 돈을 써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자, 그 헤롯이 나를 선택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들이 와갖고 굴복하면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곡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수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멋있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이야기하죠.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가. 우리의 왕은, 저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막 다 그냥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허무하게 죽죠. 그 권세를 위용하던 그 일과 그냥 허무하게 죽는 일이 대비되어서, 뭐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비되어 기록이 되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 놀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재화나 어떤 능력들을 아무리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무한정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혹은 그 집단이 과연 하나님을 참칭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역사의 증언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메시지의 핵심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구체적으로 그 시돈 그 두로 지방이 이제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귀한 설교 시간을 할애하여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물품들을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에 살았던 주의 백성들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특수한 면도 있지만 보편적인 면도 꽤 큰 법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받는 도전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어떤 재물과 어떤 욕망에 관한 어떤 그런 시험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받지 않는 주의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혹은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항상 그 고민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중요한 어떤 이제 기준들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성취나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 마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줄 때가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두렵거나 우리가 못마땅해 하거나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굉장한 어떤 권력이나 어떤 매력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존재나 공동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어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탄과 존경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그 무심함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태도를 우리라고 가지게 함으로써 잘못된 어떤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권력 구조나 혹은 어떤 부당한 어떤 개인이나 세력이 이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개선은 인식에서 시작이 되죠. 인식하고 이 세계를 그 특정한 권력을 이렇게 소유하고 부패한 이들이 혹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보다 성경적이고 분명한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좀 주석가의 좀 글을 조금 길지만 좀 인용을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구약학자이자 이제 선교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의 경제적 권세와 애굽의 제국적인 권세는 무상하다. 여호와가 주시고 여호와가 가져가신다. 다이아몬드도 독재자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성찰해볼 내용을 제공하는가? 두로의 권세는 그 재물과 지역 무역을 지배한 데서 오는 권세였다. 에스겔의 비유는 인상적이다. 두로 국가라는 배는 전함이 아니라 상선이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나라는 경제적 제국주의를 통해 바다를 다스렸다. 물론 오늘날 세계 무역의 전체 형세는 극소수 거대한 존재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부 동아시아 경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점차 경제적 지배는 나라들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 중 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개인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들은 두로의 왕처럼 엄청난 경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러한 거인들이 휘두르는 권세는 어마어마하며 분명 성경에서 인간사의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인간 이상의 정사와 권세에 포함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정 상표가 지닌 사회적, 영적 권세와 영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회사들이 그들의 디자이너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에서 상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혹시 뭐 이런 상표들을 선호하시거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일하시는 분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름들은 애플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저자가 아마도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문화를 규정하고 그들이 규정하는 가치관을 꽉 붙잡도록 하면서 전 세계의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 있다. 특정 상표들은 젊은이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부모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요즘 제 조카가 무슨 카봇이라고 하는 무슨 이렇게 로봇을 그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하여튼 그 엄마 아빠들의 등골 브레이커라 그래요. 그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청년분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점점 더 소수의 강력한 존재들에 의해 통제되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는 코나그라와 몬산토 같은 거대한 농업 관련 사업이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지배하는 것, 루퍼트 머독의 뉴스 인터내셔널, 타임 워너, 디즈니, 베텔스만 같은 거인들이 뉴스, 정보, 연예 매체를 가차없이 지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거인들이 세계 경제에 그처럼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그들에게 편승한 일부 개인들이 쌓아 올린 재산은 더없이 역겨운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명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 나라를 합한 것보다 더 부유하다는 사실은 에스겔의 분노와 수사법을 자극하였을 것이 분명한 섬뜩하고도 왜곡된 현실이다. 만일 에스겔이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물론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밀을 생산하는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 밀을 밀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유통해 주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어디에나 달라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부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국제적인 어떤 기업의 CEO고 소유주고 많은 돈과 혹은 한 나라, 몇 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신처럼 부리는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때로는 존경까지 하고 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면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믿는 자로서 쪽팔린 일인 겁니다. 조금 이 구절을 몇 구절 읽어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인간 권세의 역사에 나타난 이 근본적인 성경적 유형은 위안이자 동시에 경고라는 거죠. 경고이자 동시에 위안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때가 오리라는 것은 위안이 되는 말이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와 인종차별 정책의 붕괴는 억압적 체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죠. 하지만 에스겔의 예언들은 또한 포로들에게 애굽 같은 다른 세계 강대국을 믿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곳에 소망을 두면 환멸과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계화된 물질주의라는 신을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거짓 신들과 마찬가지로 그 신들도 실패할 것이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에스겔의 메시지는 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세계 해운 무역을 지배하는 두로 같은 존재들이나 스스로 자신의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교만하게 믿는 애굽 같은 존재들은 21세기 말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시사합니다. 영원하지 않도다.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이것은 제가 이 두로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 저는 19세기, 20세기의 대영제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섬나라이지만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배했던 대영제국을 했던 그런데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이 글은 그 대영제국의 후손이었던 한 영국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 세계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나 이 세계의 어떤 그 정화되지 않은 어떤 인간성의 가장 비열한 측면들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걸 악마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비열하고 폐역한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정상적 관점으로 가지기를 강요받는 이 세대 속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고 해체하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이 세계를 그리고 개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이 세계는 여전히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물질과 폭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된 신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며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물질주의와 모든 도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바벨탑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주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사는 명예로운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